비용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양곤 등 주요 도시에 장갑 차량을 전격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미치나, 시트웨 등 주요 도시에 어제 저녁부터 군부의 장갑 차량 여러 대가 배치됐습니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장갑차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북부 카진주에는 군 병력이 발전소 주변에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유사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카진주 수도 미트 기나에서는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영상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새벽부터 주요 통신사의 인터넷이 차단됐다며 군부가 시위의 강경 진압을 앞두고 통신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지 미국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며 15일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통신 차단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경기 회복, 중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9일 영국이 주최하는 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G7 화상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회의도 무대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 지도자들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방안과 세계 경제 재건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생산과 배분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함께 국가 역량과 보건안보 재정을 구축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위험에 맞선 지속적인 협력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 정부는 올해 회의를 오는 6월 잉글랜드 남부 코넬의 휴양지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무렵 일주일 단위의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웃돌다 1월에는 약 25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루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감소 추세는 고무적이지만 감염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라면서 경각심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17일 의료 종사자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스가 요시대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효능 있는 백신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생산한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늘 국립병원 등 의료 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어 370만 명의 의료인에 대해 추가 접종을 하고 오는 4월 고령층 접종에 이어 6월까지 일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미 제약회사 화이자는 일본 정부와 7,2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승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친이란 무장세력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군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스쿠스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매체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군용기가 다마스쿠스 인근에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기지를 공습했고 시리아군은 요격에 나섰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은 15일부터 17일 사이 북부 국경 지역에서 전투 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기습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과제이며 동맹국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둘째 주에 시작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부터 차차 흐려져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최근 몇 년간 진전을 이룬 사실을 지적하며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continued to make progress on those programs in recent years, which makes this.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는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이자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있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핵심 전제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신호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는 이 사안이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는 긴급성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협력국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again not a function of a lack of urgency. It is a function of us making sure that we have done the diplomatic.
그러면서 긴밀히 접촉해야 할 협력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국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아래 놓인 나라를 포함한 영내 전체의 협력국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도전과 상관없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로 남아있지만 모든 도전 과제에 있어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배가 요소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ut regardless of the challenge, the United States of course remains the most powerful.
아울러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 조율된 외교적 접근법과 제재 이행에 대한 조율된 접근, 조율된 메시지 전달 방식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이 도전을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관한 동맹과의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So I wouldn't want to put a timeline on when you might see the next step in this process, but please know that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에 대해 시간표를 설정하고 싶진 않지만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40여 개국과 전화 통화를 했을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외국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요소이자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둘째 주에 시작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만 진행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5일 미한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에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둘째 주 즈음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 여러 변수들 때문에 미한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훈련 방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으로만 진행하고 야외 실기동 훈련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미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은 2년 10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전술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돼서 주둔하는 기간이 사실은 순환 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이 과정에서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야외 기동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전투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또 예년처럼 일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할지에 대해선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신종 코로나 상황 등으로 규모가 축소된 지휘소 훈련으론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FOC 검증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 측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한국 군장성이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기초운용능력 IOC와 FOC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등 3단계 검증평가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미한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실시하려던 2단계 FOC 검증을 올해로 미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재인 한국 정부로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직접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이처럼 훈련 일정이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지휘소 훈련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거죠. 그 정도 훈련에도 도발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외기동훈련 대대적으로 하고 전략자산 전개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이상 북한 도발에 연연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규모와는 상관없이 연합훈련 실시 자체로 북한의 대남 비난과 모종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당 대회 한 달 만에 전원회의를 또 열 정도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을 겨냥한 전략 도발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수위를 조절한 대남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1월 달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미 군사 연습을 명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남북관계의 전제 조건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축소된 형태로 한미가 군사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소위 북한의 최고 전엄의 언급에 대한 한미의 반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김여정 담화 정도로 끝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미한 훈련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즉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진 2018년에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활한 삼각공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의 중요성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항상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거론하고 있고 한일 간 긴장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3자 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VOA에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의 조율된 접근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영향력을 높이고 동시에 세 나라가 응집돼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각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외교를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일 뿐 과거 행정부에서 매번 중요도가 높았던 사안이란 겁니다.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Japan-Korea pie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part because in Asia that
쇼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자 발전된 나라인 것은 물론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진 배치돼 있는 곳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요소 중 하나로 미한일 동맹을 꼽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문제는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며 삼각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이례적이거나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re's nothing to criticize in wanting the three countries to collaborate and of course there are three powerful democracies.
미한일 세 나라 모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며 세계에서 여러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굳이 협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삼각공조가 이뤄지기까지 구체적인 조율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삼각동맹은 정책이 아닌데도 일종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점을 우려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However, I have a concern, which is that in an administration that's emphasizing multilateralism, this could sound like
다자주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세 나라가 특정 사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열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중국과 북한 문제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등의 합의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삼국 공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치하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두 나라 관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삼각공조의 목표를 다각화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strategies are to take what's available, which may be either diversifying the types.
세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협력의 분야를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사안들, 이를테면 사이버 안보나 공중 보건, 유행병, 기후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두 나라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3자가 협력해야 하는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건 상황 관리라면서 미국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be content if simply we could avoid having acrimony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미국의 입장에선 단순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하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역사가 짧은 나라라면서 이런 나라가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다른 나라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도 되짚어야 한다고 오헨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특정 결론을 바라기보다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글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일 갈등 해결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doesn't want to appear to be a judge between the two allies. Both are
미국은 한일 사이의 재판관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각 동맹의 목표 달성이란 관점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조용하고 또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각 공조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받게 될 압박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 결정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바 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중국이 미한일 삼각 공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helps build the balance of power against them or against their favor. It also reduces
삼각동맹은 중국에 맞서는 힘을 더 키우거나 중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와 군사적 강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에 대비해 미국 등은 삼각공조에 대응한 중국 측 주장에 저항하거나 최소한 중국 측 주장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이번에는 캐슬린 스티븐스와 크리스토퍼 힐 두 전직 주한 미국 대사의 대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미한 동맹 그리고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두 전직 대사가 지난 12일 진행된 워싱턴 토크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조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스 대사님, 미한일 삼각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has two key allies in Northeast Asia. One i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ther is Japan. So it's a very expected
미국은 동북아에서 두 핵심 동맹이 있죠. 하나는 한국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따라서 전략 개발에서 이런 것은 매우 예상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위협이 어떻게 변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위협 억제와 감소, 더불어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따라서 긴밀한 협력은 이루어질 겁니다. 양자 협력만이 아니라 삼자 협력인 것이죠. 더 넓은 지역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힐 대사님,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 협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Well, I agree completely with Ambassador Stevens on this. This is a regional matter.
스티븐슨 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영내 문제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이야기를 한 뒤 이를 다시 동맹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반드시 동맹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상대와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북한 문제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노력과 외교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힐 대사님,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삼각 공조하에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꾸길 원한다는 건가요?
I think there's an understanding, an underlying understanding among U.S. policymakers for years.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이 이 문제에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죠. 한국과 북한의 많은 이산가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에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접근법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생일 파티에서는 좋은 것이겠지만 동맹 외교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긴밀한 조율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조기 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스티븐스 대사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것과 다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보시나요?
Well, I'm going to take that question as about more than North Korea policy, although clearly that's an important part.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보다 그 이상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물론 북한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미국이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직전 미국 행정부에서 봤던 것은 과거 미 국방부와 국무부 일부 부처에서 안보 동맹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어져 왔던 제도적 접근과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개인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을 한국이나 미국 국방부와 상의 없이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 논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안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더 큰 역할, 더 큰 파트너십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힐 대사님, 미국은 한국이 대북 억제 이상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It's no question. I think a lot of the good ideas that have emerged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have emerged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좋은 방안들은 한국과의 논의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보길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례적인 논의는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은 떠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쪽에 갔다가 또 저쪽에 가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북한은 각 나라를 상대로 장난질을 합니다. 동맹국들이 같은 악보에서 강약을 조절해 노래를 부른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더 우선순위에 두려 한다고 우려하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There's no question that as Ambassador Stevens said, there's a different perspective at times in how
동맹들이 가끔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에 4년 동안 일한 경험으로 혼란이나 문제를 이야기할 만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를 해결해 왔습니다. 긴밀한 논의를 하고 돌발 상황을 피하면서 말이죠.
스티븐스 대사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최대한 빨리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Well, certainly political calendars do matter, and I think everyon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ware that
분명히 정치적 일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은 문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국의 새 외교장관이 임명됐는데 그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분명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긴박함을 가지고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6개월 또는 그 이상 꾸물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주도권을 잡으려고 어떤 초기 원칙들을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려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년 안에도 마찬가지죠.
북한 사안에서 미국이 한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Japan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issue. For starters, the USROK alliance, which involves the capacity to deter.
일본은 이 사안에서 언제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먼저 미한 동맹에는 북한을 억제하는 역량과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노력도 동맹에 의해 신속히 성공적으로 저지당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맹의 모든 군사적 노력은 주일 미군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억제에서 많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덧붙여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해결책을 얻고자 하고 결국 북한을 비핵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역내 사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는데 많은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티븐스 대사님, 한국과 일본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볼 때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까요?
Well, I don't think it'll be easy. My understanding is that when President Biden spoke with Prime Minister Suga and President Moon, that he
쉬울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 그리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은 도쿄올림픽을 일종의 도약 또는 노력과 관여가 가능한 장소로 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런 것은 협력을 해서 양측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환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울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 역할을 시도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매우 어렵고 다른 역사를 지닌 두 개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위치에서 좀 더 건설적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힐 대사님, 미국이 영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가는 걸 모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쓸까요?
Well, I think as Ambassador Stevens has said, this is not going to be done overnight. This is going to take some time.
스티븐슨 대사님 말처럼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즉각적인 충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 합의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이해한다면 이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보다 포기할 때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을 확신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고 북한이 여러 상대와 거래하며 우리를 갈라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아닌 다른 사안들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2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미한 동맹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힐 대사님, 미국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I know there's that concern. I like to think, however, that the U.S.-ROK relationship, which is pretty mature.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미한 동맹은 꽤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것을 하려는 욕구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중 하나는 2년 넘게 중국에 가기를 거부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나눌 의지가 없는 이런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행정부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스 대사님, 중국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fact that U.S. China relations have become so fraught and are not going to immediately become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곧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에 가져오려는 새로운 분위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너무 경쟁적으로 돼버렸고 긴장구도에 있습니다. 한국이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한국이 억지로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한국 친구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당한 강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닙니다. 많은 자주권이 있고 많은 역량이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후 또는 15년 후 이익이 무엇인지 또 역내 미국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적이면서도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힐 대사님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한 동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Yeah, I agree. I agree. I can't think of a worse way to handle those negotiations than the way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I think it undermined the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 협상을 다룬 방식은 가장 나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질을 약화시키고 동맹을 발전시키고자 일하는 우리 모두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동맹을 믿고 동맹의 개념을 믿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은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인 미북 대화를 되살리기 위해 계속 압박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런 견해차를 어떻게 좁혀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슬린 스티븐스, 크리스토퍼 힐 두 전직 주한대사로부터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국 간 신뢰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따른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미한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포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이 핵무기 혹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시도는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두 나라의 정부 교체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사안들에 걸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하에서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습적인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가 총리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양국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자율성을 개발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그중 하나로 방위 공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인도, 호주와의 안보 대화 쿼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부족과 함께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왜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주재 체코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양 중심지에 있는 대사관이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추정치가 맞다며 견디다 못한 평양 주민 절반 정도는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 CIA는 세계 국가별 현황을 담은 온라인 월드 팩트북을 갱신하면서 북한의 전력 사정이 1990년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전력을 쓸 수 있는 전력 접근성은 북한 전체 인구의 26%이며 도시 인구의 36%, 지방이나 시골은 11%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평양의 대사관이 정전이 될 정도면 일반 주민들의 전력난은 한층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situation is probably affecting at least some parts of Pyongyang.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연구해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북한의 전력난이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90년 초 이후에는 지금까지 뭐 거의 계속 내리막인 상황이죠. 예, 권한 행군 때는 정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가동 여건 자체가 일단 연료 공급도 안 되고.
북한의 전력난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 294억 킬로와트였던 북한의 발전량은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오히려 202억 킬로와트로 30% 가깝게 줄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49억 킬로와트로 남한의 발전량 5706억 킬로와트의 4%에 불과합니다. 전력난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 가동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신의주에서 열차를 타면 평양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이 없는데 중간에 열차가 서서 며칠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어진 지방은 아예 광설이나 호롱불로 지내는 형편이라고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는 말합니다.
시골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2, 3시간 들어오면 잘 들어온 거고 거의 뭐 등잔 뭐 이런 걸로 밤을 샌다고 보면 됩니다.
전력이 부족하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강물과 하천에 중소형 발전소를 여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발전량이 워낙 작은 데다 작동이 안 돼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력이라는 거는 물이 있어야지 그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뭄이 들면서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수력발전소가 거의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중소형 발전소 덕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뭐 어렵지요.
북한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교차 생산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10개의 공장이 있으면 한 공장이 12시에서 3시까지 전기를 공급받고 다음 공장이 3시부터 6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교대로 공장을 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전력 공급 시간을 조정해 전력난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큰 효과는 없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전력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평양 주변의 발전소를 개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평안북도 북창군에 있는 북창화력발전소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김정은 이후에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진 것은 북창화력발전소 20만 킬로와트 그 발전기 2기가 증설됐어요.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고 설비들을 지원받아서 17년, 18년 그때는 시험 가동 중일 때는 평양 시내에 전기를 24시간씩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조치는 태양광 전지판 보급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은 평양 시가지와 공장은 물론 아파트 곳곳에 태양광 전지판을 세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건 120W짜리인데 충전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 한 대를 가지고도 조명은 물론이고 이렇게 럭하기, 텔레비, 냉동기, 세탁기까지도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돌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은 북한 주민들의 풍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중국 돈으로 150원에서 600위안인 태양광 전지판을 수입해 아파트 곳곳에 세웠습니다. 또 태양광용 12V 배터리가 등장하고 냉장고와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충전하기 위한 설비 개조와 변압기 거래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10만 가구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204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500만 킬로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양광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태양광 전지판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대개 가정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요긴할 수는 있어요. 워낙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간단한 TV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아주 긴급 조명용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이긴 하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는 추정하기 어렵고 0.1%도 안 될 겁니다. 0.0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양이라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력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영변 핵설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경수로 이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설립돼 한국은 함경북도 금오지구에서 1997년부터 경수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2006년 1월 경수로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또 2005년 7월 한국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직접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10만 킬로와트급 변전소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에 3~4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당분간 전력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핵 문제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With the politics of the inter-Korean dialogue being stymied right now because of the lack of North Korea-US dialogue of helping their power grid get back up and running.
북한의 전력난은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꽉 막힌 전력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개봉됐습니다. 언론은 영화 개봉을 계기로 4년 전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다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와는 아직 외교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 암살자들이 12월 미국 개봉에 이어 1월 말 영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김정남 has been assassinated. Two women have just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Kim Jong-nam was the favorite son of Kim Jong-il, the former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nam questioned his brother's legitimacy.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 영화가 대담한 공항 살인 사건을 조명한다고 전했고, BBC 방송은 기이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VOA에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선까지 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assassination will have an impact. This confirms what many know already, that Kim Jong-un sits at the top of a system that implements a deliberate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치는 북한 통치체제의 정점에 김정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물들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에 대해 범죄를 자행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토의 등에서 김정남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가 VX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된 데 충격과 경악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국제 테러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cluding assassinations on foreign soil.
미국은 또 2018년 3월 북한 당국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북한과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또 평양에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2019년 10월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와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2일 VOA에 쿠알라룸푸르는 북한의 동남아시아 무역활동의 거점이었고 정치적 중요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uala Lumpur was a significant support base diplomatically for some of North Korea's commercial efforts in Southeast Asia. And it also had political significance.
1990년대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후속 협상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으며 이는 북한이 외교 기지로서 말레이시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계는 모두 없어졌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4년 전 암살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어떤 인물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의 파워 엘리트를 연구하는 정성장 윌슨 센터 연구위원 겸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성혜림이 김정일 곁에 있지 못하고 모스크바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성혜림이 김정남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성장을 했고 해외를 계속 방랑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 정권이 김정남의 제3국 망명을 우려해 암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는 영국의 탈북자 단체에서 망명정부의 수반을 맡아달라고 김정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자꾸 김정남 망명 또는 이제 망명정부 수반 얘기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김정남에게 귀국을 요구를 했는데 김정남이 뭐 거부함으로써 북한은 이러다가 김정남이 망명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서
김정남과 직접 접촉한 시티와 흐엉은 2019년 석방됐고 북한 용의자 5명 중 4명은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를 떠났으며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자 리정철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돼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결국 김정남 암살 사건은 법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2월 15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탄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시 탄도 계산을 해줄 고성능의 전자계산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레스터 에커트와 존 모클리 교수팀에게 컴퓨터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46년 2월 15일 무게 28톤에 길이가 25m나 되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Are people becoming obsolete? The giant electronic brain is starting cogitat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니악은 200명의 사람이 7시간이나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한 탄도 계산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악은 가동할 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니악은 약 9년여에 걸쳐 군사 관련 업무와 복잡한 계산 등에 이용되다가 애니악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195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애니악은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완전 철수합니다. 이로써 한때 10만여 명에 이르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모두 떠나고 1979년에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개입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 반군의 게릴라전이 성공을 거두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쟁을 위해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등 무자헤딘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198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교전으로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만여 명이 전쟁을 피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군 철수로 친소 정권이 약화되면서 회교 반군 무자헤딘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고 아프가니스탄은 또다시 내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